예,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그런 책인데 모세의 그 책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옛날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와 같은 사건 이야기를 1년에 몇 차례씩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쇠용강로 석박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는 그런 그 내용이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엑소도스 아시죠? 탈출한다고 하는 책 이름이 탈출이에요. 예, 그걸 지금 우리나라 개역성경에서 출애굽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이 이집트 땅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과정이 그 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가 그곳이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이집트를 떠났어요. 광야를 거쳐서 그래서 어디로 골인해야 되냐? 가나안으로 골인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는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까지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래요? 40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40년. 자,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뿌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구원해 주셨거든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집트 노예의 집, 속박의 집, 사람을 얼거매고 사람을 죽이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자마자 어려움이 생겼어요. 딱 나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으로 모세가 이 막대기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겪으면서 그러고서 드디어 광야로 이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빙 도는 가운데 구원받고 이집트 땅에서 나온 첫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광야에서 죽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구원만 받고 그러고선 이 광야에서 빙빙빙빙 40년을 돌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체가 돼서 죽고 말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직접 가나안 땅으로 금방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후에 아직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문물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과 이런 거를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갓 태어난 아기예요. 이 아기를 저쪽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블레셋 족속이니 여기 사람들에게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은 마귀 쪽의 군사로 보면 다 큰 청년인데 이 아기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도저히 그 안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유와 성숙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얻은 게 곧바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선 벗어났는데 아직 가나안을 누릴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단련을 시키는데 단련되는 가운데 남은 사람이 얼마요? 예,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60만 명 중에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두 사람만 결국 하나님의 그 성화 테스트에 성공을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오히려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할 때에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빙빙빙빙 돌면서 똑같은 데를 걸어다니면서 성화되지 못하고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와 같은 이 악하고 비참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주려고 마귀의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사랑침례교회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자유가 그 신자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벗어났어요. 너무 큰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 어디서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어디까지 가지 못하고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내셨어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자유를 받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놀고 그러면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을 망친다는 겁니다. 망쳐요.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잃지 않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이 믿음 생활을 망치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경험하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았어요. 그 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까지 끌고 오시냐? 여기 가서 보니까 셋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시내 산에까지 끌고 오신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 이후에 60일이 지나서 드디어 어디에 다다랐냐?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내 산에 다다랐다. 여러분, 시내 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받는 거냐? 구원 받은 사람이 율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예요. 무엇하도록 그 사람을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모가 필요한 아이들 같이 이 갓난아기에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이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유모와 같은 거 유모 아시죠? 저쪽 하는 유모 베이비시터 같은 이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뭘 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훈련, 교육,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가 이게 육신이 이 연약해갖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필요했던 것처럼 율법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자든 불신자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지나온 과거 40년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누구에게 준 책이냐? 첫 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둘째 세대만 남았어요. 이 세대에게 너희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라.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 할아버지들이 하던 그 일 너희는 절대로 다시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째 율법을 선포한 게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세대는 성숙에 이르지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천 사랑침례교회 지금 소례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한국교회에 기독교의 어느 면에서 둘째 세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개혁성경을 쓰고 또 장로교회 그 전통과 율법주의에 매여 있고, 그렇죠? 뭐 샤머니즘 하는 데도 있고 기복신앙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교리의 바람에 쓸려다니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도 구원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첫 세대가 마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던 그 이스라엘 1세대와 비슷한 그런 세대가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해주셨어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그 성경.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올바른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올바른 교리로 인도할 수 있고 올바른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여기 소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남아있는 2세대와 비슷하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1세대가 왜 망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오용하고 남용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이 주어졌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에서 행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이르러야 되겠구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굳게 다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 헌금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 뭐가 자유롭다 그러더라, 뭐 누가 터치 안 한다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여기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알게 해주신 이 기회, 이 기회를 이 방종과 오남용의 그런 그 기회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라고 불리던 이 인천에 도착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1세대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인천 이 소래교회에서 지금 2세대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예, 1세대 언더우드가 이 개혁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인천 똑같은 제물포 이 소월의 이 예배당에서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부흥하는 그런 일을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참 듣고는 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게 우리가 지금 그래도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그래도 부흥을 일으키면서 어떻게든지 잘해보겠다고 그러죠.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이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돌아보면서 그 형제자매들 얘기할 때 진짜 형제자매라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주일날 그냥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흘러나가고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건 성숙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숙 아시겠죠? 이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유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너무 자유하다. 아우 그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그거 다 떨쳐버렸구나. 이제 그거 기뻐하던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집트 생활을 떨쳐버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목표를 어디로 두셔야 돼요? 이제 이집트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어디로 두셔야 돼? 가나안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 내 말과 행실이. 아시겠죠? 내 하는 모든 것이 누가 봐도 아 저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저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는구나. 여기에까지 내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내산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기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주면서 시내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내산을 기억해라. 죽기 전에 지금 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저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제가 아직 죽을 때는 아니지만 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시내산이라고 나오지 않고 호렙이라고 나와요. 호렙. 호렙산이 곧 시내산입니다. 예.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모세가 양치다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던 그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근데 지금 드디어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 백성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지금 어디로 다시 왔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 거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한 겁니다. 얼마 걸려서 도착했냐? 60일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자, 10절 제가 읽습니다. 특히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느라 하셨으므로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2세대예요. 자, 1세대는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세대는 뭘 경험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를 두 눈으로 뜨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뭘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일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2세대는 이런 걸 지금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60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모세야, 이 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먼저 4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 잘 보지 않았냐? 이집트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 내린 거 다 보지 않았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지 않았냐? 만나가 떨어지는 거 보지 않았냐? 마치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나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지금 날라다가 이 시내산에 갖다 놓은 거 니들 눈으로 분명히 보지 않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5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그런다.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peculiar하다고 썼어요. 아주 특이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오직 너희만 특별 보물로 여기겠다. 6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되냐? 제사장 왕국이 된다.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과 나 사이에 이스라엘 너희가 서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모세야 내가 이 말을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가 그대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가 이 말대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야. 모세야 다시 내려가서 이 백성을 정결하게 해라. 가서 이 백성들 옷을 빨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셋째 날에 내가 직접 이 시내산에 내려오겠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원래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직접 시내산에 내려올 테니까 너희가 옷을 빨고 아주 청결하게 한 채로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 정말 이 백성들이 옷을 빨고 그래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셋째 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시내산이나 갑자기 시내산 온 산이 불이 타기 시작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어둠이 깔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평생 그런 거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서 벌벌벌벌벌벌 떨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두려우신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나고 연기가 자욱해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냐?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히브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 시내산 이런 거, 산과 불이 붙은 산, 시내산 불이 붙었죠.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시대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에 다다르던 그 사람들 거기서 음성이 쏟아져 나오고 불이 솟아나오고 연기가 솟아나오고 새까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무시무시한 광경, 이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경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21절에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백성만 떨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인도해 가던 모세도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파워를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냥 간이 쪼그라든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니까 모세가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두렵고 떨려서 간이 쪼그라질 정도로 그렇게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너희가 성숙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사랑하고 그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언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딘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볼수록 내 위치가 줄어들거든요.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목사도 목사 노릇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의 산의 그 모습을 드러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러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그 둘째 세대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 나타났던 그 무서운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5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냐.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신 그분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그걸 거역하려고 그러면 그 영이 와서 찌르거든요. 하지 마라. 그 하나님 원치 않는다.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거기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자, 땅에서 말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그 모세. 그 모세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고라와 그의 무리들과 모세를 대적하던 그런 자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 우리가 땅에서 말하는 그 모세의 말에 거역하고도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땅에서 말한 사람, 모세의 말도 듣고 심판받은 사람이 많은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걸 자꾸 거역하면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26절에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땅이 진동을 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밑에 땅이 움직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시내산에 땅이 진동했다. 땅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학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땅 흔드는 거 말고 이제는 온 우주공간을 한번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 한 번 더 남았다는 이 말씀은 왜 이게 필요하냐?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그것들을 남겨놓으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딱 남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한 번 더 흔드시는 그와 같은 엄청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에 천체들을 흔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우리가 받을진데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살려주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야 정말로 착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하고 살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짓는 그 죄, 얼마나 그 죄가 많습니까? 이 죄 짓는 그 인생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믿음을,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그럼 내가 그걸 내게 의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은혜를 힘입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래서 방종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그냥 제멋대로 뛰놀고, 이건 어떤 사람이냐? 이집트 땅에 나와서 광야에서 죽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치 않지요? 저도 그런 사람 되기 원치 않아요. 어디까지 가는 사람 되기 원해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원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 장성한 분량에서 스무 살까지 이렇게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이 자라고 육이 자라고 혼이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서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그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경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지.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밖에 나가서 걸어갈 때도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일하듯이 이 사회에서 일도 하고 내 아내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돕고 그렇지 이 가족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복장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장을 내가 하고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도 그거 아주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내 걸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돈을 잘라서 내는 게 그것도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낳아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용돈도 드리고 하잖아요. 어떻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탤런트를 쓰고 내 재능을 다 쓰고 내 시간을 쓰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될 때는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이런 일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서 왜 와서 그냥 댄스를 치고 교회 와서 내 드라마를 하고 락음악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앞에 와서 그냥 댄스하고 그런 남자아이들이 귀에 귀걸이하고 그러고서 나와서 나 예수라 그러고 쇼를 하고 그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부모들이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어디 여기 나와서 무슨 뭘 읽고 그러는데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남자아이가 귀걸이를 하고 그러고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이 목사도 하나님께 속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고 받으실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조차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말짱 도로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힘입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봉사도 되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헌금도 되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기쁨으로 되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부부생활도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 해야 된다.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부족한 자식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그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자꾸 낮춰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몸은 능히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 불 속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삶이 많아야 80세, 90세예요. 죽습니다. 맞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돌이켜야 돼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있구나. 그 창조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조율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게 믿음과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지옥 불 속에서 하나님 멸하신 걸 제가 원치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이 두려운 분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랬어요. 종이를 불 앞에 둬봐야 종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둬봐야 다 소멸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쓸모없는 것과 같은 자들은 지옥 불 속에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요. 에헤,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집트에 나온 자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거꾸로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야, 그거 하지 마라. 왜 자꾸 그런 거 보냐? 그거 아니지 않냐고 자꾸 콕콕콕 찔릴 때 돌이켜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잘해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양심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그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그 하루 이틀이지? 그걸 1년, 2년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거 관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수 관계로 1년, 2년, 3년, 10년씩 가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 속으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믿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내린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인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죽여서라도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을 좀 두렵게 여겨야 되겠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그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그 온 백성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라고 한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16절부터 쭉 가서 보니까 너희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16절.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짐승이든 날짐승이든 새든 하여튼 뭐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우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십자가도 없는데 무슨 우상을 우리가 섬깁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상 개념이 바뀌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상 개념이 바뀌어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저 뭐 형상 새겨놓고 지금 부처 마리아 이런 것 이런 거 아주 유치한 의미의 우상 숭배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때가 됐는데 이때 우상 숭배는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탐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높게 놓고 뭘 추구하는 게 탐욕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면 하나님을 제일 위로 둬야지. 하나님 위로 무언가를 두면 그게 탐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자기 것 외에 다른 욕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욕심을 내고,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극도로 돈을 사랑하는 거.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런 대상이 되면 그게 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학식 탐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인터넷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죄예요. 또 다른 죄가 성경은 탐욕이, 예, 교만과 더불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탐욕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에게 탐욕이나 음욕이나 간음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아예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악이 탐욕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엄중한 그와 같은 죄예요. 마귀의 죄가 탐욕죄예요. 마귀가 누구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죄가 탐욕의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그걸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신들처럼 되려고. 그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나 사회생활 할 때도 내게 주어진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벗어나서 남의 걸 자꾸 탐하면 그럼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추구하되 수평관계가 있고 수직관계가 있어요. 수평관계는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목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관계를 가지고 자꾸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 우리 교회가 500명입니다. 아, 심지어 우리 교회가 5,000명입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수평 관계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 앞에 섰을 때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이건 없어지고 자꾸 일로다가 성취감을 얻으려고,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5,000명. 아, 5,000명 나오는 내가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있겠나. 그래도 뭐 만 명 나오면 그래도 내가 뭘 좀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런 식의 이 수평관계,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도 사람이 나를 따라주면, 아, 그러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이 수평관계를 자꾸 따져서 누가 나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곤란한 거예요. 항상 이게 먼저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해서 이 수평관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잘 지내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그래야 탐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자꾸 하려다 보니까 수평관계로만 이걸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일을 내게 달라고, 일 달라고 얘기하는, 일 중심으로 가면 망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맡으려고 한 사람은 그러면 자꾸 섬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섬기면 남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그게 탐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이 없을까? 나는 좀 죽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섬길, 이렇게 자꾸 일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형제 저 자매 참 사람이 좋은데 교회에서 우리 좀 일 좀 시켜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탐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바른 구원, 바른 교회, 그렇죠? 바른 교리, 바른 선교, 뭔가 바르게 해보자고 지금 여기 소래 예배당에 모인 어느 면에서 한국 교회의 2세대예요. 맞습니까? 예. 그 1세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와 양육을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경우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그렇게 되기 원치 않죠? 맞습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성화가 되고 교육이 돼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 일을 원하시면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두려우신 하나님, 탐욕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 늘 두고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자발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